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중국 대표팀을 꺾었습니다. 한국은 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의 최종 예선 1차전에서 3-2로 이겼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중국의 자책골과 이청용과 구자철의 추가 득점으로 한때 3-0까지 앞섰습니다. 이후 중국 대표팀이 두 골을 만회하며 맹렬하게 추격했지만 결국 한국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중국과의 역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일본 축구 대표팀은 같은 날 일본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와의 최종 예선 1차전 경기에서 역전패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각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100여 명 이상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지난 주말 미국 자국 안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그 뒤 31일까지 나흘 만에 감염자가 115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도 1일 처음으로 여성 한 명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외에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올해 모기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만든 로켓이 1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우주기지에서 시험 도중 발사대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폭발이 이례적인 것이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또 로켓에 실려있던 인공위성도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로켓은 오는 3일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사고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도 흔들렸고 연기가 기지 주변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민간 우주여행을 비롯해 발사된 로켓 추진체를 수거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로켓 추진체를 수거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에 남아있던 독성 화학물질 재고를 해외로 모두 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화학무기금지기구가 밝혔습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31일 리비아에 있던 산업용 화학물질 수백 톤을 지난 주말 몇몇 국가의 도움으로 모두 반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리비아 당국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위험한 화학물질들을 파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리비아는 당초 화학물질들을 자체 파괴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 상황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반군들이 화학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리비아의 화학물질 제거에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등 10개 나라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최근 자사가 선보인 최신형 손전화 갤럭시 노트 7을 전량 리콜, 즉 회수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1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삼성전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된 갤럭시 노트 7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제품은 최근 충전 중에 배터리가 터진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손절을 수거해 조사한 뒤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콘 방식은 배터리를 수리 교환해주거나 새 제품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미군 봉급을 1.6%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군 급여는 이로써 4년 연속 인상되지만 민간 부분의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군에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다며 이들이 10년 이상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유해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5,830억 달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문화는 한 나라를 나타내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나 문화의 깊이가 깊은 나라들은 국민들도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역사와 문화가 융성하기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유럽의 이탈리아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만 18세가 된 청년들에게 500유로, 미화로 약 600달러에 달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상품권을 통해서 극장이나 박물관, 또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도 있고요. 책을 구입하는 데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알려서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R과 같은 테러단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청년들을 유혹하는 ISIL의 선전전에 문화의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청년 투표권을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들이 건전한 문화생활도 즐기고 또 애국심도 키울 수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5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길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0에서 26도, 신의주 18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에서 25도, 함흥 17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9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맨디 무어와 자카리 리바이의 노래입니다. 나는 빛을 보고 있어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 see the light 함께 감상해 보시죠.
All those days watching from the windows, all those years outside looking in, all that time never even knowing just how blind I've been. Now I'm here blinking in the starlight. Now I'm here suddenly I see, standing here it's 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금요일 동방경제포럼이 막을 올립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최대 현안인 북방 영토 분쟁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영웅묘지에 안장하는 계획을 두고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 선거를 두고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봅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제2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데요. 개최국인 러시아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방지역의 주요 국가 지도자, 정부 관계자, 경제계 인사 2,5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동아시아 지역 투자와 경제 활성화 의제를 중심으로 역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각각 진행할 이 양자 회담에 특별한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네, 자, 러시아와 일본은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 일본에서는 이 북방 영토라고 하는 섬들을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이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지난 5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고요. 이번 포럼 중에 진행될 양국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예측했었는데요.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이 뭔지 일본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 분쟁을 해결할 이 새로운 접근 방식 어떤 게 될까요?
예, 쿠릴 열도에 속한 섬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 일본 쪽에 가까운 네 개의 섬을 2차 대전 후에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이게 70여 년을 이끌어온 이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의 핵심인데요. 일본은 이 러시아 정부가 이 북방 영토를 반환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 17,000여 명의 거주권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건 물론이고요.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수준의 독립적인 지역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섬들을 일본에 돌려주면 거기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자치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일본은 이 근대화 이후에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를 이룩하면서 소수민족의 자치기구를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포럼 중에 이렇게 예외적인 수단을 러시아 측에 제시해서 북방 영토를 돌려받을 수 있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본이 정부 조직을 바꿀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이 목요일에 발표한 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러시아 경제 분야 협력 담당상을 신설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전담할 장관급 강요치기를 새로 만든 겁니다. 러시아가 북방 영토 반환에 합의하면 러시아 국영 전력 회사에 약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요. 또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돕는 이 구체적인 정책 집행 방향도 이미 세워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쿠릴 열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데 더해서 러시아에 대규모 경제 지원까지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퍼주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베 총리 지지율이 오랫동안 60%를 넘기는 중이라서 이런 비판 여론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공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 것 같죠?
네, 하지만 이 러시아 국민들이 쿠릴 열도를 일본에 넘기는 걸 이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실시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쿠릴 4개 섬을 일본에 돌려주는데 반대하는 비율이 78%에 달했고요. 찬성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동방경제포럼 중에 진행돼 이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또 그리고 오는 12월로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 안에 이 북방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요. 또 2차 대전 종전 직후 이후 아직도 마무리를 보지 못한 두 나라 사이의 평화 조약까지 체결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모든 문제가 이 러시아 정부의 의중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편 이번 동방 경제 포럼 기간 중에 개최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죠.
네. 포럼 둘째 날 일정 가운데 러시아와 한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돼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단독 회담이 진행되는 이 초반부에 두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누게 될 전망입니다. 당초 이번 포럼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북한 대표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영웅묘지에 안장하는 계획을 두고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고요?
네, 지난달 초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영웅묘지에 안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이 필리핀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취임 초에 최고조에 달했던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65년에 집권한 후에 20년간 장기 독재를 하다가 1986년 민주화 혁명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와이로 갔다가 1989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 시위를 여는 사람들의 입장은 독재자였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군요.
맞습니다.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신은 이 하와이에서 미라 형태로 보존된 뒤에 이 필리핀 고향 마을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유가족 요청에 따라서 오는 14일 영웅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가 이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나라의 안전을 위해 싸웠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영웅 묘지에 묻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독재자를 영웅 취급하는 정부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면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필리핀 대법원이 현재 이 문제를 심리 중이죠?
예,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국립영웅묘지에 안장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행정집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잇따라 냈습니다. 정부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집행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굵직한 관련 소송 사례만 6건에 달하고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부분이라서 대법원이 직접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 있었던 소송 제기인 측 의견 청취에서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다양한 독재 그리고 불법 통치 사례들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 이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 또 폭력 조직과의 전쟁을 내세워서 이 마약 범죄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이 목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에 검거한 무기 밀매 용의자로부터 두테르테 대통령 암살 음모와 관련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자신이 거래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두테르테 대통령 암살에 쓰일 총기를 주문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필리핀 범죄 조직이 두테르테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네.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거물 마약상들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ISIL과 접촉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 필리핀 남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단체 방사모로 자유전사단도 마약 조직들의 대통령 암살 음모 협력 대상에 올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장기 집권하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2009년에 집권한 서아프리카 가봉의 알리 봉고 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이 42년 동안 가봉을 통치했던 아버지 오마르 봉고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반세기 넘는 봉고 가문의 장기 집권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가봉 내무부는 목요일 대선 개표 결과를 확정 발표하면서 봉고 대통령이 득표율 약 50%를 기록해서 약 48%를 얻은 야당의 장핑 후보를 5,594표 차로 가까스로 따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고요?
예. 가봉 전체 9개 주 가운데서 봉고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주의 투표율이 거의 100%였고요. 이 봉고 대통령의 득표율이 95.5%를 기록하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와 군경 간의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중입니다.
네, 이 시위대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예, 대선 결과 발표를 전후해서 이 가봉 수도 리브르빌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이 진압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시위대는 이 봉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궁으로 행진했고요. 경찰은 최루탄과 이 섬광 수류탄 등을 쏘면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고요. 가봉 내무부는 이 시위 관련자 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투명성을 위해서 각 투표소에서 나온 개표 결과를 공개하라고 가봉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수요일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투표권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의 유명 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가 과거 노예 매매와 관련한 역사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사과 조처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이민 정책을 설명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10개 항으로 구성된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내용이 매우 강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주장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Mexico will pay for the wall. They don't know it yet, but they're going to pay for the wall.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 높은 장벽을 세울 것이고 그 비용은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지도자들도 훌륭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장벽 건설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이날 연설에 앞서서 멕시코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회담도 했는데 장벽과 관련해서는 엇갈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요일 이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벽 문제를 논의하긴 했지만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나중에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 정부는 절대 건설비를 내지 않겠다는 점을 회담 첫머리에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정부가 장벽 건설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밖에 이번 연설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We will break the cycle of amnesty and illegal immigration. We will break the cycle.
네,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미국에 들어오고 결국 미국 정부가 이들을 사면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건데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숨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후보가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민 정책을 밝혔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자, 나머지 항목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추방 전담반을 만들어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고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모두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도 말했죠.
네, 이 피난처 도시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해주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미국 내 일부 도시와 지방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도시를 피난처 도시라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법에 어긋나는 모든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에 불법 이민자 약 400만 명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행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서 이 트럼프 후보가 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추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네, 이번에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 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을 이 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자 만료 기한을 지나서 미국에 머무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원 조회 절차를 신뢰하기 힘든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법적인 이민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아니요. 모두 추방하겠다는 말은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추방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겨뒀죠. 자,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약간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그 트럼프 후보의 이민 연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공화당 내 보수 강경 세력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중남미계 유권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의 중남미계 담당자인 로레아 프라엘리 씨는 트럼프 후보의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원하는 사람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계획은 분열과 증오를 조장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당초 이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방문에 대해서도 좀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이번 멕시코 방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네, 멕시코에서 외국 정상과 만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장관이 지낸 바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외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수요일 오하이오 유세 중에 클린턴 후보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t's more than a photo op. It takes consistency and reliability. Actually, it's just like building personal relationships.
외교는 그저 사진이나 같이 찍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란 건데요. 사람들 간의 관계처럼 서로를 알아가야 하고 일관된 태도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상대를 모욕하다가 잠깐 들러서 만나고 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몰면서 비판해 왔었는데 바로 이 점을 꼬집은 게 아닌가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엘리케 베냐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베냐 니에토 대통령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초청했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아직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투표권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이 논란 많은 투표법 시행을 허용해 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갈리면서 올해 선거에서 시행이 힘들게 됐습니다.
네, 논란이 많은 법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2013년에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르면 투표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이 흑인과 중남미계 등 소수계에 대한 차별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같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을 따려면 비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흑인이나 소수계 가운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신분 확인법을 제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관련 소송이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연방 제4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법이 소수계와 가난한 유권자들을 차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이 법을 시행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반발했고요. 공화당 소속인 팩 맥그로리 주지사가 11월 선거에서 투표권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연방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4대 4로 동률이 나온 거죠.
네. 현재 연방 대법원에는 한 자리 공석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상황이 결국에는 올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연방 대법관의 수는 원래 9명인데 올해 초에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뒤로 이 자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연방 대법원에서 4대 4 동률이 나올 경우엔 하급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이자 이곳 워싱턴 DC에 자리 잡은 이 조지타운 대학교 노예 매매 관여했던 과거사를 스스로 공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 드조이어 조지타운 대학 총장이 목요일 오후 이 조지타운 대학이 과거에 노예 매매에 관여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노예 후손에 대한 입학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발표합니다. 이 조지타운 대는 이 본교의 노예 매매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학내 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역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지난 6월에 이 위원회가 이 100쪽이 넘는 조사 결과를 학교 측에 넘겼고요. 이번에 구체적인 사과 조처가 나온 겁니다.
네. 이 과거에 조지타운 대학교가 노예 매매에 관여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위원회 조사 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조지타운 대는 1789년에 기독교의 종파인 예수회 수도사들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과거 학교 측이 이 메릴랜드주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노예를 부렸고 또 노예가 학교 건축에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지타운 대는 1838년에 노예 272명을 팔아서 현재 가치로 약 330만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당시는 조지타운 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을 때로 노예 매매로 거둔 이익에서 50만 달러는 학교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드조이어 총장은 지난 6월에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루이제나 주를 찾아서 당시 조지타운 대가 팔았던 노예 후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어떤 구체적인 사과 조처까지 발표가 된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네, 이 조지타운 대는 우선 노예 매매 당시에 대학 총장 이름을 딴 건물 두 곳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노예 매매 문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이 남성 노예 이름을 따서 아이잭 홀로 했고요. 또 다른 건물은 조지타운 대 인근에 첫 흑인 여학교를 세웠던 앤 마리 비크래프트의 이름을 붙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노예 후손에게 대학 입학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을 말하는 건가요?
네, 미국 대학은 졸업생의 자녀나 손자에게 입학 시 혜택을 주곤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혜택은 1838년에 팔려간 남녀 어린이 노예를 비롯해서 조지타운 대학을 위해 일했던 모든 노예 후손에게 제공된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조지타운 대학뿐만 아니라 브라운대나 또 하버드 대와 같은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이 과거 노예 매매에 관련됐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사과 조치를 하는 것, 이 조지타운 대학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예 후손에게 대학 입학 혜택을 주기 위해선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노예 후손을 찾고 또 그들에게 이 같은 혜택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조지타운 대학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조이어 총장은 이번 노예 과거 사과 조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고 차근차근 그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디엑 엠파이어의 노래입니다. The Morning, 아침을 여는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ll me in the morning, feeling like I'd like to make the time. I'm waiting by the phone. Reeling, think of coming over, overanalyze, settle on a story, roughly edited 100 times. I'm wide awake and know I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는 4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림반도가 어디 있는 곳이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반도입니다. 흑해 북쪽 해안과 접해 있는데요. 러시아와는 아주 좁은 케르치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미아라고 하는데요. 크리미아, 크림 하면 크림반도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많지만 크림자치공화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림자치공화국은 엄연히 자체 헌법과 정부, 의회를 갖고 있고요. 러시아에 병합되기 전까지 행정수반은 크림의회에서 선출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준을 받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크림자치공화국의 수도는 심페로폴입니다.
크림반도의 인종 구성.
2013년 조사를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 58%가 러시아계고요. 우크라이나계가 24%. 13세기 때부터 크림반도에 정착해 자생한 크림 타타르족이 12% 정도 됩니다. 크림반도에 사는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는 대부분 정교회를 믿고요. 크림 타타르족은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크루쇼프의 크림반도 선물, 갈등의 시작.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항상 자국의 영토로 간주해왔습니다. 실제로 크림반도는 200년 가까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지배를 받는 등 오랫동안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54년 당시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의 연방국가였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이 크림반도를 선물로 준 게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자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이때 크림반도도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된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누군가 집을 팔았는데 매입자가 실수로 차까지 얻었다면 그 차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더 깊은 속내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항구는 겨울이면 모두 얼어버리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따뜻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그 전초기지가 바로 크림반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크림반도 남부에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우크라이나 정세도 러시아의 명분 제공.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독립을 선언한 뒤에는 줄곧 친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취임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런 노선을 변경해서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2013년에는 유럽연합과의 협력 협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진압 과정에서 10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유혈 시위였습니다. 이 일로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하고요. 친서방 세력이 중심이 된 과도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번에는 이 과도정부에 반대하고 아예 러시아 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접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이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태는 반정부와 친정부, 바꿔 말해서 친러시아와 반러시아 간의 유혈 사태로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로 러시아 귀속 결정.
크림 자치공화국은 2014년 3월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95% 이상이 러시아 귀속을 찬성했는데요. 이는 사실 러시아계 주민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견된 결과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은 주민투표 무효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거부하고 중국이 기권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 병력이 주둔 중인 가운데 투표가 실시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크림공화국은 한 달 뒤 러시아와 합병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크림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현재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헌법과 국제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내정을 간섭하고 무단으로 크림반도를 무장 점거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 있었고요. 결국 국제사회 중재로 2015년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 등이 모여서 이른바 민스크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식량 수출 금지와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지난 7월에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This attempt to provoke an outbreak of violence, to provoke a conflict is nothing other than a desire to divert public attention from the country by those in power in Kyiv.
최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테러를 음모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대로 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킨 상황이고요. 이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도 전투태세를 발령해서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own the drain. down the drain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people use the phrase down the drain?' Well, let's talk about what that means.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you were working?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네, 본문에서 제인은 미나에게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우리 과제 있잖아. 그거 3시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거의 완성될 때쯤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서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켰는데 과제해놓은 게 다 날아가 버렸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미나는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working? 그럼 그 작성할 동안 틈틈이 저장 안 했니? 라고 제이에게 묻고 있네요. 제이는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아휴, 안 해뒀어. 에휴, 레포트가 다 날라갔다. 어떡하지? 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you were working?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오늘의 영어 표현은 down the drain. Down, D-O-W-N, the drain, D-R-A-I-N, drain, down the drain입니다. If something goes down the drain, especially money or work, it is wasted or produces no results. Down the drain은 수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화장실의 욕조나 부엌의 싱크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말하는 drain, drain으로 빠져나가버리면 허무하고 속상하겠죠? 이 표현은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모든 일이 순식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린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건을 잘 잃어버려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새로 사는 친구에게 Stop losing your umbrellas. Your money is going down the drain buying all those new ones. What a waste. 너는 돈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down the drain 잘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just spent 3 hours typing up a research paper. I was almost finished when my computer froze. I had to shut it down and restart it. And when it came back up, my paper was gone.
Well, didn't you save it while you were working?
I guess not. All that work down the drain.
오늘의 영어 표현, down the drain. 쓸데없는데 시간, 돈을 낭비하다 또는 하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모든 일이 순식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린 경우, down the drain.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D.Y.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은 빈곤 퇴치와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00만 명의 소녀들은 아직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소녀의 가정이나 마을에서 여자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집안일이나 동생을 돌보고 또 나무나 물을 길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여자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고 남자아이만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녀 스스로 여자아이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여학생이 남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여자 선생님이 없으면 여학생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은 반드시 여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는 여자 선생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Let's Girls Run이라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아프가니스탄에서 확대하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미국 국제개발처는 영국 국제개발부와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선생님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2,500만 달러를 들여 9학년에서 12학년에 이르는 소녀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학생들을 교육시키며 이들이 장차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프간 여성들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소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증진하고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극심한 빈곤을 끝내고 민주적이고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와 영국의 국제개발부는 서로 협력해 아프간 소녀들이 장차 훌륭한 선생님이 되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선생님들은 미래 세대 소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는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만들고 장차 아프가니스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